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나고 중생한 신자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탄식이 무엇인지 묘사하고 있는 귀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헤아려 알고자 합니다. 동일한 성령께서 사도 가운데도 역사하셨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보편적 신자의 삶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마음으로 동감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에 참된 뜻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한 바대로 기본적으로 신자는 육신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또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호의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고 그 강력한 은혜의 영향력 아래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은혜 아래 있는 신자 안에도 죄는 내재하고 있습니다. 거룩함, 성화에 대한 남다른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내재하는 죄를 완전히 소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힘은 억제된 상태일 뿐 결코 약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바울은 그것을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17절과 20절에서 각각 두 번에 걸쳐서 강조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무능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라기보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런 바울의 고백은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닌 죄에게 전가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욥이나 다윗이나 혹은 베드로의 시험에서 보는 바대로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을 핑계로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하나님과 그리고 사탄이 개입됐기 때문에 자신이 범한 죄가 감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 안에서 죄를 행하는 한 존재가 있고 이 죄를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비록 내가 탐욕에 찬동하지 않고 탐욕을 추구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몹시 갈망할 뿐만 아니라 특히 나 자신이 바로 그 부분에 그 탐욕에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탐욕 가운데 부정한 방식으로 금지된 것을 추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지 깊숙이 그것을 피하고 그것과 싸우는 존재는 이 두 경우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죄인 밖에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 안에 자리를 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욕구를 죄악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할 때 죄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이 말은 책임 회피의 말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지만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의 영향력을 경험한 신자의 솔직한 자기 고백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깨달았다라는 이 말은 본래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엇을 발견했는가? 여기 보니까 한 법을 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법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계시받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의 정해진 질서, 원리, 원칙을 가리킵니다. 자기 안에 구축된 하나의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을 하지만 이런 생각과 마음의 판단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어떤 내재하는 힘에 의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것을 하게 되는 경험을 우리는 자주 반복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어쩌다가 간혹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요 진리소요 원치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자는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행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에 언제든지 뛰어들 만반의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이런 질서, 이런 원리를 발견하고서 내 안에 한 법, 하나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율법이 그처럼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기뻐하면서도 왜 실제로는 이 율법을 거스려 행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를 행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속사람을 따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오웬은 그의 책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에서 죄는 실제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지배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법이 요구하는 대로 이끄는 힘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법이 힘이 있죠. 그 실증법이 어떤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밀치는 힘은 아니겠지만 모종의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도 모종의 힘과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 사회에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상과 형벌이라고 하는 수단이 사용되는 것처럼 죄법도 보상과 형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죄법을 지킬 때, 즉 죄를 범할 때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상으로 제공하고 죄 멍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면 형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협합니다. 많은 이들이 죄와의 싸움에서 한 번 힘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속절없이 당하는 것은 죄법이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고 이 질서와 원리에서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속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나타나고 사도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인가? 인류는 항상 자기를 사고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누군가? 악을 행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가진 나는 누구며 악을 행하면서도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이 존재는 또 누군가? 인간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프로이드는 한 사람의 인격을 에고, 자아와 슈퍼에고, 그 다음에 초자아, 그리고 이드라고 말해서 본능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고와 슈퍼에고는 이 본능 사이에서 갈등한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속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표현인가? 일반적으로 겉사람이 무엇입니까? 속사람을 알려면 겉사람을 이해하면 속사람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겉사람은 옛자, 죄악된 자아가 아닙니다. 겉사람은 속사람, 즉 영적인 생명이 감춰져 있는 곳입니다. 이런 면에서 속사람은 옛사람과 대비되는 새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속사람은 문자적으로 내적 사람입니다. 원어를 풀면 내적 사람이에요.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속사람은 다름 아닌 마음임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마음은 영어의 heart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mind, 지성이 포함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뭐냐라고 할 때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나를 가리킵니다. 인간에게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자아가 다 있죠. 그런데 거듭난 신자의 속사람, 곧 신자의 마음은 율법에 동의하고 율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했죠. 시편 119편에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 안에 자신의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또 행하기를 원하지만 또 나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저항하고 그 속에 여전히 거하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단지 지금 고뇌하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정도만을 묘사하지 않고요. 이 1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 상태에서는 죄의 세력이 큰 힘으로 역사해서 이 죄의 세력이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거스려 싸워서 결국 나를 사로잡아 제압하고 결국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했던 14절 말씀을 풀어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또 내가 지금 사로잡혔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로마서 8장 8절 9절을 보시면 육신에 있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여기 로마서 8장 8절과 9절에서 말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로마서 8장 8절에서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반면 7장 22절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자신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자신의 지체 안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이유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로마서 8장 8절과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죄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라고 할 때 이 죄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신자 안에는 죄의 규칙이 깨어졌고 죄의 힘은 약화되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여전히 우리 안에 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힘과 효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것을 한 법, 죄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 오웬은 이 법을 신자들에 대한 전치사 2를 사용해서 신자들에 대한 법은 아니지만 인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신자 안에 있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법 때문에 신자는 어떤 현상을 보이게 되는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또 이 선한 마음을 거스려 대적하고 싸우는 죄 세력 간의 내적 갈등과 싸움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컸든지 다시 말해서 내적인 싸움에서 죄의 세력에 패배당할 수밖에 없는 이 좌절감과 고통이 얼마나 격렬하고 심했든지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깊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공고하다라는 이 말은 완전히 파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참혹해서 도무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속에 조금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이 몸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와 마음이 있지요. 신자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하는 바대로 삽니까? 그러지 못함으로 우리가 항상 가슴을 치면서 왜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애통해 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안타까움에 마음이 사무쳤던 이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라고 말했는데 이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위롭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가 우리의 변화와 갱신의 주체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그 율법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제시하지만 기준에 맞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율법은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죄의 힘과 지배권을 때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율법은 죄를 권좌에서 몰아낼 수 없어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율법이 부정적이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될 때 율법이 죄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율법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율법 때문에 감추어졌던 죄의 세력, 감추어졌던 인간 자신의 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죄에 휘둘려서 죄를 짓게 되니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의식하게 되고 때로 죄악된 욕망을 충동질해서 죄를 짓게 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체, 죄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로 인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한다는 점에서 율법은 긍정적으로도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탄식은 어둡고 우울하지만 신자의 탄식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탄식이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나아요. 나는 아무런 탄식이 없다.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 I'm okay. 나는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오히려 탄식이 있고 절망이 있는 게 더 나아요. 사도의 탄식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탄식은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죄 법칙의 위력에 대한 탄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도대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이 사실에 대한 비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는 이 법을 자신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이 사실 앞에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이 선하고 위로고 거룩하다라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탄식과 이런 무능함에 대한 절감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겼습니다. 이 법은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법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복음은 영원토록 남아있지 않아요. 천국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필요 있습니까? 천국 가서 회개하라고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러면서 복음은 일시적이지만 율법은 영원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나는 율법으로서 자유롭다라고 해서 율법과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이 말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으로서 더 이상 신자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율법은 치아 교정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치아 교정장치는 언젠가는 벗을 수 있죠? 그러나 율법은 죽을 때까지 끼고 있어야 됩니다. 치아 교정장치가 아픔을 주지만 이것을 끼고 있는 사람이 올무에 매여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율법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 노예적인 두려움으로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라고 말하고 있고, 25절에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지키게 되는데, 신자에게는 율법의 요구만 주어지지 않고 은혜도 함께 주어집니다. 요구만 주어지지 않아요. 은혜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킬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아주 미미한 순종까지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이가 글씨를 삐딱삐딱하게 써도, 그림을 이상하게 그려도 그 서너 살짜리가 쓴 글씨, 그가 그린 그림을 부모는 너무 기뻐합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신자는 자신 안에 거하는 육신과 부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때 육신은 우리의 살과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죄가 갖고 있는 권세와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고, 그리고 죄가 소유하고 있는 육적인 자는 죄 원리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섬기지만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에 대항해서 결국 죄법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갈등의 현상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영적인 갈등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본문의 내용은 육신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을 거스르는 일반적인 영적 갈등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뭐냐? 마치 전쟁에서 진 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처럼 죄에게 패배를 당해서 죄 아래로 사로잡혀가서 끌려가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다른 법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르다라고 할 때 같은 종류의 두 개가 있을 때 이것과 다른 이것, 다른 것을 가리킬 때 다른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다른이라는 이 표현은 질이 다르고 종류가 다른 것을 가리킵니다. 이 12절에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 13절에서는 마음의 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마음의 법과 한편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이 나를 죄법의 포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법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질서와 다른 이질적인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자는 이 다른 법, 죄법의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박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부과한 속박이 아닙니다. 도리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한 결핍감에서 나온 속박입니다. 율법 자체가 주는 속박이 아니에요. 신자는 절대로 율법을 속박으로 느끼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의 속박은 율법을 지켜야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핍감에서 나오는 속박이고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을 선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런 일에서 생겨나는 속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슬퍼하는 무거운 짐,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율법과는 모순되는 법, 마음의 법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그 육신에 존재하는 다른 법, 다른 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보다는 악이 자신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좀 다소 복잡한 내용들을 써놨습니까? 복잡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고상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볼 때 동물과는 다른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대우하는 처사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은 생물들은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거든요. 특별히 인간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이런 한계상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경험을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까지 살펴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바울의 탄식, 바울의 절망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릴 수 없는 자신, 죄의 법 아래로 자신을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의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절망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7장 25절부터 8장 1절까지 승리의 기쁨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탄식을 어떻게 그럼 이해해야 되는가? 이 탄식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저 암울하고 부정적이고 어두운 것으로만 이해되느냐? 그렇지 않고 성화의 과정 안에서 겪는 자신의 육적인 부패성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빛을 눈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눈이 멀거나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빛의 색이 때문이 아니고 그런 빛을 견딜 수 없는 눈의 결함이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 고루하고 정의로운 율법은 연약한 인간에게 엄격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더 인간을 압도합니다. 마치 빛처럼 율법은 인간을 압도하지요. 문제는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토톰이 표현한 바대로 도끼로 잘려나간 가시가 더 날카로운 것처럼, 가시가 날카로운데 도끼로도 잘라버리면 더 날카롭겠죠. 그런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아 잘려나간 육의 부패는 우리 안에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날카롭고 더 날카롭기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자신의 육적인 부패성 때문에 더 절망하게 돼요. 신자는 이처럼 성화의 과정에서 탄식하게 되는데 신자는 이 과정에서 어느 한순간도 나는 이제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자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죄성이 함께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신자의 마음은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의식이 살아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신자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자기 삶의 기준이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기준에 턱없이 믿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거듭나기 전의 죄나 거듭나고 난 다음에 죄의 권세와 힘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제가 원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의 크기가 축소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했고 하나님의 법을 원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어서 죄를 범했다고 해서 아 너의 동기와 의도는 참 선했구나 그러니까 좀 내가 좀 줄여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는 죄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신자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그저 뭐 죄만 짓다가 하는 그런 존재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죄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지 않고 오히려 희망을 보여주기 위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찬송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내용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과연 이어지는 내용이 감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까? 뭔가 어색하지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를 죄법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여전히 육신에 머물러서 그 안에 갇힌 채 자신이 겪고 있는 갈등이나 죄에 대한 패배 의식을 보여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자는 그렇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하니까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이상에 넘어 그 이후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이 말을 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그런 상태로도 구원받아서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은 상태로 구원받게 될 것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 감사로 번역된 단어가 본래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보통 뭐 카리스마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그죠? 은사, 선물,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기뻐서 구원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죄의 능력은 여전히 건재해서 사람이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문제를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상태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으셔야 돼요. 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는 모든 일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의 선함을 드러내고 그 선함을 근거로 무언가를 보상으로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 마음 자체는 또 다른 죄의 능력을 불러들이는 일이 되고 맙니다. 좋은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이었죠. 저 뒤에 있는 저 무식한 저놈, 온갖 죄를 다 짓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까? 자기의 죄인됨을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런 식으로 상대적 비교의식에 치우쳐 감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 들어보면 감사한다 그러는데 자기 의를 드러내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8장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 신자의 내적 갈등과 싸움과 패배에 대해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험이 신자의 경험이냐 불신자의 경험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보니까 결국 갈등 끝에 전쟁에 진 포로처럼 사로잡혀가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은 신자의 경험이 아니라 불신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마음에 죄의 세력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마음의 갈등을 겪는 그런 일들은 신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불신자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도덕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형이 상학을 말하고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철 스님이나 법정 스님이나 또 뭐 테레사 수녀나 예외 없이 다른 고등한 종교에도 이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겪는 속사랑과 죄성과의 내적 갈등은 불신자가 겪는 고등한 자아와 육적인 자아 사이의 갈등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죠. 불신자들도 갈등을 합니다. 불륜을 행할 때 가정을 지켜야 되나 여자하고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들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도 갈등과 가책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일반 사람들이 겪는 도덕 윤리적인 그런 갈등으로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현상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도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도 겪는 내적 갈등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갈등과 싸움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갈등, 다시 말해서 일반 사람들도 경험하는 양심의 갈등이나 가책 그 이상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한다 그랬죠, 그죠? 악은 누가 미워합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악을 미워해요. 선을 행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31절에 새 언약을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들을 믿게 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본문은 불신자의 경험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관련해서 내 속사람을 따라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은 불신자에게는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적용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본문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는 말과 비교해 본다면 본문에서 속사람과 육신 간의 일종의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씀하므로 상호 대비되는 대조되는 속사람과 육신 간의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으로는 즉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섬기려고 하지만 부패한 육적 성품, 옛사람의 성품으로는 죄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육신에 거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록 선한 것을 원하고 행하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 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들의 경험하고 신자의 경험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의문의 옛구스로가 아니라 성령의 새구스로 하나님을 섬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새로운 구스로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은 일반 신자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이 평안하기만 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움으로 섬기는 이 삶 안에도 육적 성품과의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고 때로는 이 싸움에서 실패하여 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봐도 알잖아요. 베드로의 경험을 봐도 알잖아요. 잘 나가다가 실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믿는 신자 안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성경은 너희가 성료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을 따라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된 승리를 주는 은혜는 8장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해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런 영적 갈등, 싸움을 하는 고통, 괴로움, 그리고 수고와 애씀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순간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신자가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가 있고 성료로 사는 단계가 따로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그 단계를 넘어섰어.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에 있는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을 때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과 그래도 좋다라는 말은 달라요. 따라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런 상태 있는 사람이 아, 내 상태를 보여주는구나. 그래도 신자라고 말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다라는 말씀처럼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자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이구나. 뭐 별 수 있느냐? 나도 별 수 없고 당신들도 별 수 없지. 보편적인 신자는 다 그래. 이렇게 이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거나 싫어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기록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적용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성인께서 새로 그를 살려놓으신 중생한 사람, 새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한 싸움을 경험하고 그 싸움에서 때로 패배도 경험하고 물론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를 경험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하게 됩니다. 이런 탄식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을 율법이나 체계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개혁교회에서 흔히 엄밀한 개혁주의를 말한다는 분들이 자기 절망과 자기 탄식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죠.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탄식하고 절망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바라봅니까? 누가 그 선을 딱 그어서 그 정도까지 탄식했으면 되었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로 위해서는 안 되고 성화의 과정 안에 또 믿음의 과정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회심하기 전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회심하고 성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경험들을 치열하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오해해서 마치 7장의 단계를 거쳐야 8장으로 간다. 물론 그래야, 물론 순서로 맞겠지만 그것을 마치 계단처럼 여겨서 2단계 지나고 1단계로 나아가, 2단계 나아가고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자기 안에 근절될 수 없는 죄성에 대한 탄식이 나타나고 있고 25절에는 이 길을 이길 이 상황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분명해지죠. 그래서 신자는 24절에 머무르선 안 되고 25절의 고백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 안에는 죄에 대한 탄식과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상으로부터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탄식,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가 가장 적절하고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쉬운 예를 들면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죠?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수치가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정서가 함께 혼재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정서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고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7장 8장을 읽어나갈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 태도보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참으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저의 신앙의 여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봐도 참으로 이 말씀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비탄과 탄식, 그의 고통과 절망과 그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의 개인의 경험만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신자가 경험하게 되는 보편적 경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 말씀을 우리의 죄를 치부하거나 우리의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상하게 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날카로운 끌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듬어 주셔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또 다른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이런 인간으로부터, 이런 죄성으로부터, 이런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바른 복음의 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판단의 잣대가 되어져서 말씀이 지시하고 원하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따라갈지언정 따라가다가 자신의 영혼 안에 무감각함과 또한 영적인 민감한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처해서 따라가다가 지쳐버리고 뒤로 물러가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주셨고 성전을 성경을 66권 다 주신 의도와 목적은 이 말씀의 깊고 비밀한 뜻들을 다 헤아려서 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흠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의 참됨을 따라 살지언정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주님 앞에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살펴서 이 말씀의 의미와 뜻들을 헤아려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 복된 일에 수용될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